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이루어진 인사와 조직 개편의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인 전현준 박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좀 어색합니다만 가장 큰 의미는 김정은이 당 위원장이 됨으로써 3대 수령으로 등극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즉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령은 북한에서 상징적인 직책이고 제도화된 직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당 위원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최고 수위에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약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장성택을 비롯한 100여 명에 이르는 핵심 엘리트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이제 노동당 내에서는 어떤 김정은에 대한 반대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김정은은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주요 직책들은 김정은의 아바타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무국이라는 기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구의 신설 배경은 무엇이고요? 앞으로 역할은 또 어떤 것인가요?
예, 근본 기구 개편의 특징이 정무국이 신설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정무국 신설은 당 위원장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비서국과 당 총비서는 1966년 당 중앙위원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김정은이 당 총비서가 아닌 당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네.
정무국은 당 위원장을 보좌해서 당내 각종 사업을 실무적으로 조직 지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비서국이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무국은 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비서국 비서인 최용해 등과 함께 니수용 외무상, 리만근 당 군수공업부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당 요직 인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인물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건강이 좋지 않은 최영림 정치국 상무위원이 물러났고 강석주 당비서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양건 대남당당 비서는 사망을 해버렸고 또 사실은 이제 박도춘 군수담당 비서라든가 김낙겸 전략군사령관이 이제 탈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최근에 있었던 무슨 미사일 발사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주목되는 것은 박봉주 내각 총리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상무위원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네.
리수용 외무상도 정치국 위원이 됐습니다. 리수용은 김정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할 때 거기에서 모든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영철 당 비서 또한 정치국원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정찰 초국장을 지낸 사람이고 남한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강성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김영철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목을 받았던 것은 김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당 중앙위원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김여정은 20대 나이인데다가 본인이 나서기를 싫어하는 좀 샤이한 그런 성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큰 직책을 맡기보다는 조용히 김정은을 보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정서상 여성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김정은 권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북한에서 내보낸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이번 당대회에서 당 조직 지도부의 조용원 부부장이 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이 귓속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보여서 많은 그 관심을 끌었는데 이 조용원을 실세로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귓속말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정말 가까운 그런 사이고 속칭 문거리 권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직 지도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람의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큰 직책을 맡지 않은 걸로 지금 명단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번에 모든 그 인사를 조직할 때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리수영 외무상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 외무상이 당 국제부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국 위원이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죠.
네.
이 사람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가 외무상을 맡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리수용은 정말 중용이 됐고 외교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그러한 조언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번 당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 유일 영도 체제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세가 달라지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유일 사상에 대체할 만한 사상이 있느냐 하는 것과 또 그 유일 영도 체계에 도전할 만한 대안 세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 사상이나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대체할 만한 사상이나 또 근본에 김일성 김정일 주의가 이제 못 박아졌는데요. 이제 그러한 주의를 대안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고 또 많은 숙청을 통해서 도전할 만한 그런 세력들이 다 축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 특히 이제 김정은의 독재 권력은 탄탄해졌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김정은은 당대회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인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치적 정당성을 이제는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전적인 정당성, 엑스안테 레지트머시는 확보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국제적인 제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 삶이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김정은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김정은 권력의 장기화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로부터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이루어진 인사와 조직 개편의 의미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